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여섯 번의 말씀을 또 허락하시고 이번에 새로운 분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주 만물의 창조하심과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으로 감동케 하셔서 올바로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어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주를 위해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아직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큰 확신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먼저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웃들이 좀 벗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제가 19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 됐습니다. 오늘 일곱 번째 말씀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영상 앞에서 들으시는 많은 분들, 아마 이번 기회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첫날부터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는 잘 살아야 된다. 또 이제 그 잘 살아야 되네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그리고 우리 각자 자신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결국은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런 허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과 더불어서 영영한 기쁨, 희락,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이 천국인데요. 그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밖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올바로 잘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성사되기 전에, 일이 이루기 전에 말씀하시고 그 일을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시오.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를 베풀며 이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외모를 보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고 훤히 내다보이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숙한 죄까지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35년 전에 저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인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 그 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의 죄인 중에 나같이 나쁜 놈이 없을 겁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 공의의 하나님,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앞에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때에 내 죄도 다 짊어지고 간 것까지 이렇게 알게 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성경은 사랑의 편지다. 여러분 혹시 러브레터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러브레터리 하니까 혀가 꼬이네요. 연애편지 받아보셨어요?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전해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 성경은 약속의 증서다. 약속이 들어있는 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중에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아마 구원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은 좀 갑자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나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야 정말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게 꿈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심판자였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아버지시고 또 유업을 이을 자로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에 갈 수 있으세요? 제가 이런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탈리아보라고 하는 그 원주민 소수 부족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저 말레이시아가 있고 또 필리핀 있고 그 인도네시아 있잖아요. 인도네시아가 인구 4억으로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인구로 따지면 네 번째 나라인데요. 수도가 자카르타입니다. 그런데 적도 근처에 1300개 정도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인데 그중에 원시 열대우림 지역에 800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부족들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NTM이라고 하는 미전도 부족 선교회라고 하는 NTM, New Tribal Mission이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사 부부 두 가정이 그 열악한 그 밀림 지역의 소수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토속신앙인 미신을 믿고 자기 조상 중에 누군가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떠나버렸다 그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열쇠를 찾으려고 나름대로 그 토속적인 방법으로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는데 이 선교사 부부가 희생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 언어를 배우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도 없고 힘든 가운데 그림도 그리고 그러나 말씀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근데 그중에 제가 늘 감동적인 것은 멘트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40대 중반의 여자분인데 문둥병자예요. 이분이 하여튼 뭐 손은 이렇게 뭉그러졌는데 그분이 구원을 받고 간증이 그래요. 뭉그러진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이 손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까지도 치료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비록 그 원시림 지역이 아주 조그마한 부족이지만 거기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고 그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간증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떨렸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죠. 하나님의 눈과 귀는 우리의 것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 보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가슴이 뛰었어요.
처음에 탈리아본 사람들은 계명이란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규율로 생각했죠. 얼마 후 몇 남자들이 눈에 띄게 흔들리는 모습으로 우리 집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민이 있습니다. 우린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것도 난도질하고 조각을 해 죽였어요. 그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았죠. 앞으로는 어떤 계명도 어기지 않을 작정입니다.
저는 계속 가르쳤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법의 참목적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큰 고민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만 그것을 도저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십계명은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우린 구약을 계속 가르치면서 달리아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 사람들과 살기 위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요. 난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을 잊을 수 없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에 생각이 떠올랐지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 나의 마음은 열렸어요. 또 열려야만 했고, 이 예수님이 곧 언약의 사람이었지요.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었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굶주림, 질병, 귀신들과 죽음까지도 모두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봤습니다.
선교사들이 가르쳤을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언약의 사람도 죽고 만다면 이제 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까? 바로 그때 죽음이 결코 그를 묶어놓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살아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난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부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지. 우리는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모두들 먹는 일조차 잊어버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로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100명이 넘는 달리아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됐죠.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진리의 길을 걷고 있죠. 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난 이렇게 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날 위해 옷을 산다면 먼저 옷값을 다 지불하고 나서 그 옷을 나에게 주겠죠. 내가 할 일은 그저 그것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이제 난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당하셨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물건들에 대해선 난 욕심이 없어졌어요. 세상 물건들 아시죠? 나는 이제 욕심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게 영원한 풍요를 주셨거든요. 이 뭉그러진 손이 보이시죠? 그전에는 이런 손이 싫었죠. 지금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 하신지 아시죠? 하나님이 날 치료하셨거든요. 내 속 마음까지도 치료하셨어요.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이 늙은 몸은 땅에 묻히겠지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갈 겁니다. 지금 주님은 문둥병에 걸린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 가엾어라, 네 몸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갔어도 너는 내 딸이란다. 나는 여전히 감사하며 말할 겁니다.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오직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여러분, 그 마지막 그 문둥병이 든 그 여자분의 그 간증이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셨지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저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부산에 한 10여 년 전에 있을 때에도 한 30대 초반에 앞이 잘 안 보이는 약시라고 보통 하는데요. 자매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 간증이 정말 저를 아주 감동케 했는데요. 목사님, 저는요, 이 구원받기 전에는요, 아주 비싼 미장원에 가서 머리 했고요, 메이커 옷만 입었고요, 메이커 신발만 신었고요, 메이커 가방만 들고 다니려고 막 그 어머니를 귀찮게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요, 그거 다 필요 없어졌어요. 막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한 두 시간 어디 같이 신방 가면서 아주 그냥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했죠? 예.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걸 바꿔놓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 사실을 전해들은 방금 전 영상의 그 탈리아보 사람들, 정말 그 원주민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얼굴이 생글생글 하잖아요. 막. 예. 그런데 제가 마음 아픈 것은, 한편으로 마음 아픈 것은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밖에 돌아가셨는데 그걸 인정치 않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몰라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행히 그걸 알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의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의 마지막 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 탈리아보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두 가지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약, The Old Testament, 옛날 약속,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예수님 오신 후의 약속, The New Testament,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영상에는 좀 빠져있지만 그 구약의 복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막 설명을 해 주신 거죠. 예. 저도 큰 거 몇 개 더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창세기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서 3장 창세기서 3장 6절 7절을 제가 창세기서 3장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이 말씀 속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약속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한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만드는 동산이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는 자동차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 막 10억, 20억 가는 강남의 아파트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비싼 뭐 음식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 먹고 그리고 옷도 필요 없이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던 동네가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살면 부동산 걱정 안 해도 되는데요. 예.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그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받고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고 결국은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이렇게 헤입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요,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벗었어요, 입었어요. 예, 입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그 무화과나무로 가렸지만 벗은 것처럼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눈으로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내 양심이 다 드러나고 내 마음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나무 잎은요, 좀 시간이 지나면 말라가지고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도 마르지 않는 그리고 튼튼한 가죽옷을 지어주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로 된 잎의 옷은 자기가 해입었고 자기가 뭐 가려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이 가죽옷이 요즘 말하는 그 가죽옷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모피가 있고 하나는 무수탕이 있고 하나는 세미가 있죠. 나 이 그 차이점 오늘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그 차이점을 아세요? 거기 보시면 그거 좀 누가 좀 도와주세요. 예. 그 저기 그 털이 바깥으로 나온 것은 모피고 털이 안쪽에 있는 것은 무수탕이고 털이 없는 것은 쌤이래요. 그런데 최초의 무수탕이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무수탕이 그 뭐냐면요, 양 가죽을 가지고 만든 반코트거든요. 처음에 양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아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주신 그 가죽옷이 그것의 시초일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옷은 헤어지지 않잖아요. 튼튼하죠.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렇게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6절에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우리가 입는 옷으로는 우리의 죄를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가려보고 싶어가지고 착한 일도 하고 저 다시 말하면 어디 뭐 도와주고 희생도 하고 선행도 하고 미사 여구를 드러내서 좋게 말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위선이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61장 10절에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지어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양이 필요한 거예요. 가죽 옷은요 절대 한 생명이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겁니다. 그 가죽 옷, 그 가죽 옷은 구원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께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옳은 행실의 의의 겉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찾으셨으니까 창세기 4장 3절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리고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양, 양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피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자기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실컷 1년 고생해서 땀 흘려서 수고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착한 일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피의 언약에 양이 필요한데 아벨은 그 양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재물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아벨이라는 얘기죠. 가인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4장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양이 필요했고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은요, 자기 제사를 안 받았으면 아벨에게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아벨아, 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네 제사는 받냐? 나도 좀 알려줘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요, 네 건 받았고 내 건 안 받았는데 너 죽어라 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기가 10년, 20년, 30년, 심지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하면서도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예. 그 복음의 비밀을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간 딱 말씀을 듣게 되면 더 많이 들으면 좋겠지만 야,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교회 오래 다니고 많은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경력이 많다 하더라도 물어봐야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천국에 갈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막 신나게 막 쫙 설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뭐 아이고 뭐 일주일 만에 뭐 천국을 간다고 2단이네 3단이네 5단이네 막 엽차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 가인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짝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겁니다.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었냐면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약속하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 피는 언약의 피요 희생의 피요 대속물의 피요 내 대신 내 죄를 담당하는 피입니다. 예.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창세기서 22장 1절 이하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100세의 아들 하나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 번제로 드려라 그 말은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 위에 그 나무를 이렇게 쫙 깔고 그 위에 아들을 원래는 양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100세 얻은 독자 이삭 이제 그 사라와 더불어서 아들이 없어가지고 86세에 그 사라가 어렵게 자기 그 종 하갈을 통해서 서자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90세의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세의 아들을 주신 그 이삭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예쁘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지체하지 않냐고 그것도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사환을 데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모리아산을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3일째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들에게 너희들은 나귀 데리고 여기 있어라. 내가 지금부터는 내 아들 데리고 가마. 그리고 아들에게 그 나무단을 짊어지우는 거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불과 칼을 들고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이 이삭이요 생각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실컷 사원들이 있는데 거기는 두고 아버지가 자기만 데리고 그것도 자기 등에 그 번제단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그 가는데 아버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 저 이삭이요 아버지 그 번제단 위에 올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나 그 아브라함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어요. 예. 정말 저는 그 대목만 이렇게 말씀 읽으면서 묵상해보면 그냥 마음이 아파요. 그 백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이제 그 제단 위에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들이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가다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냐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삭이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단 위에 이제 짊어지고 온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묶어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꼼짝없이 그대로 한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버지, 어린 양이 있다면서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다 그 제단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그 이삭이 번제단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칼을 들고 그 이삭을 이제 죽게 하려고, 피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칼을 하늘을 들어 올려서 내려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급히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셨겠어요. 예. 그 백세 얻은 아들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멈추게 한 뒤에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조그마한 수풀 속에 한 수양이 거기에 딱 그 뿔이 걸려가지고 딱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삭을 내려오게 하고 수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수양이 2000년 전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살게 되었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그래서 그 모리아 산 그 땅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말을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기존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섬기러 오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 대속물이라는 뜻은 대신 속죄하는 희생물 그 뜻이에요. 누구 대신입니까? 여러분과 저 대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물로 오셨습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번창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셉을 통해서 그 조상들을 구원해내는데, 그 지금은 이집트, 옛날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이제 종살이를 하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400년 노예 생활을 지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게 하는, 그리고 개구리 떼, 이떼, 파리 떼,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리고 대낮에 캄캄한 흑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요, 집안의 모든 첫 새끼와 장자, 큰아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징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는데요. 출애굽기 11장 5절에는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유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이게 마지막 열 번째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나갈 장정들만 60만이요 여자 아이들, 그 다음에 부인, 여자들 부인,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그 따라다니는 중단 잡족들까지 합치면 성경 고고학자들이 약 2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은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약속하냐면, 모세를 들어서 그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피를 살고 있는 문 좌우 기둥, 그걸 설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 위에 가로 기둥대를 임방이라고 하는데요. 임방과 좌우 기둥 설주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라. 왜요? 언약의 피.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피거든요. 피를 발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나라의 예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좌우 문 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기 12장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의 재앙,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 드리워지는 그 집안을 죽음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패스 오버 넘어가도록 하셨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애굽 땅에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이렇게 발랐죠. 예.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아마 이 전해지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사실이고. 예. 혹시 한 시간 정도 하니까 좀 졸립니까? 눈 감고 들으시라고 하니까 그러셨나? 예.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무슨 소리요? 아니, 저는 그냥 닭소리 들려드렸는데? 아, 그래요. 예.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닭소리인 거 금방 아시는데요. 저건 뭐 이렇게 암탉을 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에? 병아리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장닭이 아침에 일어나라고 하는 소리인가요? 예. 여러분, 그 소리를 눈으로 알았어요? 귀로 알았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이 눈으로만이 아니라 귀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쭉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이렇게 이끌어 내시고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주고 불순종할 때 이제 저주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날씨는 뜨겁지요, 먹을 것은 없지요, 잠자리는 불편하지요, 막 그러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나는 싫어한다. 그리고 모세를 막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민수기서 21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예.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내려가지고 그 물려 죽게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래야 맞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뱀을 높이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우리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아니 지금 물뱀 좀 바라봤다고 산다고 그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 바다를 갈라서 구원해신 하나님, 그리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 400년 종살이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겠다고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뱀을 보고 쳐다보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교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대로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모세가 그 장대 위에 높이 단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되었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살리라.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뚝뚝 흘리시고 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내용을 2004년도에 멜 깁스라고 하는 깁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 영화 제목이 The Passion of the Christ예요. Passion of the Christ. 그 영화는요, 많은 그 영화 평론가들이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다 이렇게 이제 꼽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 그 지상에 머문 최후의 12시간을 다룬 걸작 영화다. 그런데 이 영화는 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관객들에게도 찬사를 받으며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던 영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성경에 대한 완벽한 고증으로 당시의 언어, 의상까지 모두 재현하고 가장 성경에 가까운 영화로 높은 찬사를 받고 있는데 열두 제자 중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사장들과 불신으로 가득 찬 군중들은 신성모독죄라는 죄명하에 그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는데 사람들이 막 탄식과 야유 속에서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제 끝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12시간의 모습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막 선혈이 낭자한 피를 막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당혹스럽다. 막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고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못 받게 했다고 해서 폄하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걸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앞이 좀 보기에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재판이 벌어지는 관정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과 함께 소리를 지른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와 함께 서서 외친다. 이 사람을 보라.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스럽게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갑니다. 무리들이 큰 소리로 희롱하며 뒤를 따른다.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눕게 하고 왼손에 큰 못을 박는다. 군인들은 망치를 하늘 위로 올리고 힘껏 내리치고 있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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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에도 못을 박는다. 쾅! 쾅!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신음 중에 말씀하신다. 튀어나온 목 끝에는 빨간 피가 뚝뚝뚝 떨어진다. 그리고 아래에 두 다리를 포개고 또 못을 박는다. 쾅! 쾅!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입을 벌려 신음하신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진 죄패를 달았다. 군인들이 함께 땅 위에 세웠다. 가시 면류관을 쓰신 머리에는 피가 뚝뚝뚝뚝 흐른다.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서도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며 외친다. 피가 뚝뚝 흘리는 가운데 이제 고개를 떨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시 하늘을 우러러 보고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말씀하신다. 다 이루었다. 예. 이게 원래 125분짜리인데요. 약 3분 정도로 이렇게 좀 줄였는데요. 참 이거 전체 다 이해하시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로마 군인들에게 아무 죄도 없지만 그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고 창으로 찔리면서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러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일본말로는 간요심하시다, 완료했다. 중국말로는 청너, 다 이루어서 마쳤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모든 것 끝냈다. 스페인어로는 consumado es, 다 끝냈다. 예.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죄와 내 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유대인들 중에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그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의 군정 관저 그 앞에 끌고 간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런데 그 총독 빌라도는요,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명절 때, 광복절, 뭐 설날, 추석 때 그 죄수들을 사면해 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생긴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총독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려고 바라바라고 하는, 마태복음 27장 16절에는 유명한 죄수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구원받기 전에 나같이 죄 많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제일 죄가 많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의리의 사나이 돌쇠라고 했지만, 야, 저 착한 놈이라고 했지만, 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이 바라바하고 예수님 딱 세워놓으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죽었죠. 우리도 바라바와 같은 유명한 죄수들입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장로들은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그때 대제사장들은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게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랍니까? 인생은 흔히들 B, C, D라고 하는데요. B가 birth, 태어나다.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 가운데 C가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다 chance,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다 초이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영생의 소망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도 계시고 선택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예.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밖에 돌아가실 때에 그 골고다 언덕에 높이 달렸는데 그 양편에 강도가 있는 거 아시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양쪽에 그 강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그 예수를 비난했고 희롱했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비방하는 한 사람을 나무랬죠.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이 있을 겁니다. 비방하는 한 사람의 선택이냐 아니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선택이냐, 그건 우리의 선택인데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우리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예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assuredly, 분명히 틀림없이 assuredly 분명히 I say to you,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today, 오늘,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너가 나와 함께 in paradise, 천국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말씀은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좀 이렇게 찾아놨는데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구속은 유치장에 묶어두는 구속이 아니고요. 죄를 없애서 구원해 주시는,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리뎀션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돌아가셔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살았다는 거죠.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이 도말이라는 말은 도배하다, 덮어버리다, 말자는 말소시키다, 지워서 없애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내 죄를 싹 지워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예, 안개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이제 예수님은 죽고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내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도말하시기 위해서 안개에 사라진 같이 다 지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약속 그건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날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정녕 행하리라.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예,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영생 얻었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나는 성령 받았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중요시 않게 여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듭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밤에 조용히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거듭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한 번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보통 이야기하는 귀빠진 날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출생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듭나는 그 일이 반드시 있는데요. 예. 그럼 어떻게 거듭나느냐? 예.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그 권세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특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예. 그 거듭남이 우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그 청교도 그 이 종교 개혁 이후에 그 마틴 루터 또 청교도들의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도 거듭남의 경험을 했는데요. 이 거듭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말씀을 찾아놨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그게 거듭난 날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예, 복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요. 루터에서 스펄전까지 이 책에 수록된 위대한 크리스찬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1517년에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는요 1507년에 신부가 되었었고 1512년에 신학박사가 됐었는데 1513년에 거듭난 겁니다. 그리고 수학자 파스칼은 1654년 11월 23일 거듭남을 경험했다. 19세기 영국의 찰스 스펄전 복음의 물결을 놓는 데 앞장섰던 그는 1850년 1월 6일 거듭남을 경험했다. 그 다음에 유럽 대륙에 복음의 불을 지핀 코펜하겐 출신의 아돌프 모노라고 하는 목사는요 1928년 6월 21일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그 오래전부터 신학도 연구하고 목사로 활동도 했는데 거듭 못 났었습니다. 그리고 무디라고 하는 복음주의자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서전에 나는 육신으로는 1837년에 태어났고 영적으로는 1855년에 태어났습니다. 18살 때 태어난 겁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나를 이야기하면서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거듭났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찬송에도 보면 오 기쁜 날 주 예수 날 택해 불러주신 날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리고 찬송가 209장에도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거듭난 날,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있을 건데, 어떤 분은 today, 오늘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yesterday, 어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0년 전, 30년 전, 나름대로 다 있겠죠. 어떠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나를 구원해 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크게 딱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네 가지 어떻게 보면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또 참 어렵잖아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코로나19가 있다 하더라도 코비드19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옆집 뒷집에 누가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그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신앙의 4대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잖아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육신은 밥을 잘 먹고 젖을 잘 먹고 떡도 먹고 뭐 해야 잘 자라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기도하죠. 세상에서도 바라는 걸 뭐 원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해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피할 길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게 기도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하루에 세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숨쉬는 코와 입에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그 숨쉬는 것은 하루에 세 번만 쉽니까? 하루 24시간 계속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의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교제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요. 이 교제라는 건 뭐냐면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노는 겁니다. 무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나 호랑이가 다 먹잇감을 찾을 때 무리가 함께 있는 건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처져 있는 거, 한쪽에 떨어져 있는 거, 저 잘났다고 뛰어나가는 거, 그건 잡히는 거예요. 예. 그 교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8절 9절에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제케 하셨어요. 그 안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게 교제입니다. 혼자는 안 되니까. 여러분 혼자 이렇게 큰 교회당을, 아름다운 교회당을, 행복한 교회당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서울은평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합력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안에 또 봉사도 있고 헌금 생활도 있고 그것이 교제입니다. 그것이 교제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그게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이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태초부터 약속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모든 네 가지 일을 다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저 혼자 무슨 일을 합니까? 가만히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공급을 받고 과실을 풍성하게 열잖아요. 그것처럼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약속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절로 과실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내 주위 여러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먼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또 우리 동네 사람들, 지인들, 많은 친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렇게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곱 번에 걸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 앞에 나온 우리가 보는데 불편하신 시각장애인들 그리고 함께 또 옆에서 도움을 주는 분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이제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함으로 강건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일곱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 이 가운데 아직 부족한 분들 계시면 끝까지 말씀 붙잡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